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어떤 사건들 살펴봤죠?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에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또 조국해방전쟁, 한국에서는 6.25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과 남한의 부산정치 파동. 요게 대해서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으로 남북한 모두 여덟 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여덟 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네. 네. 남북한 여덟 번째 사건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남한이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남한의 여덟 번째 사건으로요. 아, 이거 방공포로 석방을 꼽아봤습니다.
북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방공포로가 네. 이제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공포로라 함은 6.25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북한 출신의 전쟁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북한군 포로인데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네. 이런 포로들이네요.
네, 6.25 전쟁 당시 정전협의는 2년여가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네. 특히 뭐 양측 간 협의가 어려웠던 게 포로 교환 문제였기도 하고요. 네. 정전회담이 계속되던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각지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방공 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시키게 됩니다.
아, 갑자기요?
네. 2만 7천여 명이면 상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석방시킨 거죠?
네. 그 직전 양측은요. 포로 교환에 관한 협의안을 내놓으면서 정전 협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정전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 분단이 영원해질 거라고 본 거죠. 이승만의 일방적인 방공포로 석방으로 전쟁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는 듯 했지만요. 정전회담은 곧 재개됐고요.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대표는 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군은 빠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정전에 반대한 한국 정부는요. 끝까지 서명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국 정부의 서명이 없는 정전협정에 따라서 포로 교환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엔군 포로 중 1만 3천여 명이 남으로 귀환하고요. 네. 북한군, 중국군 포로 중 8만 2천여 명이 북한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뭐 거의 한 명당 8명씩 맞바꾼 셈이네요.
네. 뭐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아서 이제 중립국으로 인도된 포로도 있었습니다. 네. 그 포로는 2만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정전을 반대했던 이승만의 최후의 결정, 뭐 방공포로 석방을 남한의 여덟 번째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때 많이들 이동들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신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져요.
그러게요. 저는 여기 와서야 네. 그 중립국에 간 포로들도 있고
네.
또 이자 1대 8 정도로 교환했다는 것도 알고 북한에서는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이어져 볼 아홉 번째 사건도 이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사건이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입니다. 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뭐 북한 주민들도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정전 협상에 반대하던 이승만은요. 정전 회담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승만의 정전 반대는 굉장히 끈질겼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선 일을 진행한 거죠.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죠?
네. 미국이 남한의 안보와 재건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없이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전 협상에 대한 이승만의 끈질긴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이 이 조약 이름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이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다. 네. 이렇게 선전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한미 조약이거든요.
예, 주요 근거라고 하니까 조금은 가슴이 아프네요. 미제의 식민지의 주요 근거. 네. 아, 네. 조약 내용 아주 간단한데요. 남한과 미국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고 원조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남한은 안보를 확보했던 것과 동시에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말하면 역사적 평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네. 사실 근거로 보면은 네.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다. 소련의 식민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래 북한하고 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도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조약에 참가한다. 전쟁에.
네. 네,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지 우리 남조선에서는 소련의 식민지다. 그런 말을 안 쓰죠.
살짝 감춰서 이제 예.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사건 소개해 주시죠.
네. 여덟 번째 사건, 아홉 번째 사건. 이번이 열 번째가 되겠네요. 네. 아, 지난번 남한의 일곱 번째 사건으로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발체 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했던 이승만 정권은 집권 2년 차인 1954년 다시 한번 무리한 개헌을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4.45 개헌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남한의 열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개헌이라면은 이제 헌법을 바꾼 그런 사건인가 보군요.
네, 당시 헌법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더는 대통령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이승만과 여당이었던 자유당은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헌법 개정안을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당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요.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했는데 국회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35표가 나왔던 거죠.
네, 찬성 135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통과될 수 있는 숫자인가요?
당시 재적 의원 수가요. 203명이었거든요.
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인데 국회의원은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논리에 따르면 자연인 135.333은 136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헌법 개정안을 밀고 싶었던 자유당은 우리 왜 수학에서 4452입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네.
과반수 원리를 들고 나와서 135.333은 135다.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거죠.
네. 이게 자연인으로 볼 때는 이게 틀린 얘기다. 그러니까 좀 억지스럽다 하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자기네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그 제목이 아니었다면 네. 또 다르게 자연인을 내세웠을 게 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뜻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이 제안을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말하면은 너무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당을 위해서 4.45입 개헌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4.45입 개헌 사건으로 자유당 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 자연인과 그 숫자의 개념이죠. 이 탈당을 하면서 당이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당 세력은 한데 뭉치는 그렇기 때문에 계기가 또 생겼고요.
네. 역시 뭐 대항할 세력이 생기면 이렇게 흩어졌던 그런 세력들이 한데 뭉치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자, 다음은 북한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됐는데 북한의 여덟 번째 사건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북한의 여덟 번째 사건. 1953년 7월에 있었던 박헌용을 비롯한 남조선 노동당 계열에 대한 숙청 사건입니다.
네, 아, 이 숙청 사건 어떻게 말하면 또 정치적인 어떤 폭란이 일어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도 숙청 사건의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박헌영이라면 남한에서도 유명하거든요. 네. 예. 뭐, 남조선 노동당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이 남노단계가 숙청된 게, 1953년 7월이라면 전쟁 끝났던 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쟁 패배의 기색이 아주 짙어가던 때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전쟁 패배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당시 자신의 유일한 적수였던 이 박헌영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숙청하려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람을 막무가내로 숙청할 수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위치에 있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언성, 뭐 국민의 어떤 소리도 분명히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계기는 아무래도 물론 있어야죠. 이 조국 해방 전쟁을 모의할 때요. 네. 김일성이 남침 계획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박헌영이에요. 또 남로당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한 내 좌익세력 한 50만 명 이상이지 들고 일어난다 내부에서.
네네.
그러니까 너희는 치기만 하면 내부에서 뭐 쿠데타처럼 네. 막 들고 일어나서 이 남한 땅을 단숨에 점령한다.
네. 네,
이런 희망찬 전략을 제시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요걸 놓치지 않고 네. 전쟁패 책임이 박헌영 노한테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둘씌워놓고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겁니다. 이 박헌영이요. 반당 반영명 종파 분자 또 간첩 방조 또 정부 전복 등의 죄목으로 기소가 된 게 정전이 된 후에 3일 만인 7월 30일이었습니다.
아, 정전 되자마자인가 급진적으로 그냥
그렇죠. 7월 27일 날
예,
정전되고
예.
30날. 예.
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박헌영은 국내외적으로 아주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막강한
네네.
그런 사람 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김일성은. 그래서 박헌영의 처형을 2년가량 질질질질 늦췄습니다.
네.
네. 또 그마저도 아주 비밀스럽게 비밀 재판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요. 아직까지 박헌영이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박헌영의 죄목이 3일 만에 결정져졌는데 반당반형 뭐라고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당을 반대하고
네.
혁명을 반대하고
네. 네.
이 종파분자들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은
네.
이 당내에서 자기네 정치적 입지를 이제 강하려고
네.
뒤에서 쥐새끼처럼 쏠라닥거리는 놈들. 이 사람들이 이제 종파분자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반당 반영의 종파분자라는 제목.
그렇죠?
간첩을 방조했다.
네.
그리고 정부를 전복시켰다.
그럼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랑 적대 관계 완전 적이다. 뭐
그럼요.
이런 얘기네요.
미제 고용 간첩.
네.
네.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뭐 흐지부지 없이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한 번에 처형할 수 없고 2년 동안을 끌었네요.
네.
어쨌든 국내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걸출했던 지도자 박헌영의 몰락. 남북한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그럼요,
확실히 볼 수 있네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아홉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다음 북한의 아홉 번째 사건은요. 전후복구 3개년 계기입니다.
전후 복구 3개년?
네.
네.
아무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 복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네.
3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다 끝내겠다. 이거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열흘도 되지 않는 8월 5일부터 닷새 동안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6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바로 주요 의제가 폐허가 된 북한 경제의 복구 문제 이거였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많은 인명 피해도 있지만은 뭐 건물이나 뭐 농사짓던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예.
전쟁 후에 복구하는 사업. 네. 이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웠네요.
네.
전후 복구 계획을 어떻게 그럼 세웠다는 거죠?
당시 북한 지도부가 네. 시급히 국복에 나가려 했던 것이 우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네. 중공업 위주의 복구였습니다.
중공업 위주로 먼저 했어요?
네네.
인민생활을 위한 경공업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6.25 전쟁이 우리가 왜 패했냐, 이거를 많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력이 약해서였구나. 네.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컸다고 봐야죠.
네.
네. 때문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일성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거죠.
일단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반대파가 되고
그럼요.
자기의 뜻을 따라라 했을 때 안 따르면 다 숙청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제 복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또 숙청하고.
그럼요.
그러면 경제 복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요?
꽤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네. 공업총 생산액이 전쟁 직전이었던 53년에 비해서 2.8배.
네.
전력 생산이 135%, 네. 철광석이 141%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뭐 숫자상은 여론하지만 원래 다 파견된 데다가 복구가 빠르니까 이만한 성장을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석탄, 농기구, 알곡 등의 생산은 뭐 목표에 미달했죠.
네.
네. 이렇게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은 경제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장이 있었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는 김일성이 자기의 적수들인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기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 데 한몫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경제복구, 북한의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어떻게 말하면은 국민의 어떤 민생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또 반대파를 정리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고
네.
중공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건물이나 이런 기계 같은 게 좀 완비가 돼야지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먼저 하나씩 만들어 갔네요.
네네.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건 한번 네. 알아볼까요? 열 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네. 북한의 열 번째 사건 주체 사상의 태동. 네, 이렇게 제목을 네. 달았는데 어떻는지요?
태동이라면은 주체 사상이 아주 초기적인 뭐 네. 삭삭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의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 소련이나 중국의 경험을 통째로 삼킬 것이 아니라 조선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바로 1955년 12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원 일꾼 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연설의 네. 제목이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에 대하여입니다.
저 이런 얘기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북한 주민들은 잘 이해가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예를 들자면, 네네.
술술술 나가잖아요.
술술술.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네. 설명 들으니까 어떤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북한의 네. 청취자분들은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를 이젠 입에 익어서요.
네.
그 뭐 베어링 달한 것보다 더 빠르게 혀가 굴러갈 겁니다. 그게 수천 번, 수만 번이 아니라 몇천만 번을 더 듣고 더 말하고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반대적으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의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네. 조선의 특수성이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특수성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거기서 설명하는 건 아주 그럴듯해요. 네. 조선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때는 네. 뭐냐. 자, 우리가 한반도가 지금 강대국에 다 둘러싸여 있다.
네. 네,
지리적으로도 아주 특수하고
네.
또 사상적으로도 우에는 일본 제국주의, 미제국주의가 둥지를 틀고 앉았고 이쪽에는 또 공산주의 세력들 아니에요. 그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지역인 것은 맞죠.
그러네요.
그러나 뭐냐. 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옛날부터 외래 침략자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온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를 세워서 뭐 소련도 믿으면 안 되고 중국도 믿으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바로 주체를 세워야 된다는 그 기본 내용이에요.
네, 뭐 일단은 그 뜻대로 말씀 참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주체를 그렇죠. 확립하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주체라는 낱말이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됐잖아요. 아직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요. 이 시점에서 사상에서의 주체가 이제 선포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주체 사상이 본모습을 갖추게 된 건 이로부터 12년 후인 67년도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남북한의 사건을 이야기했네요.
네, 오늘 다뤄본 사건 남한의 반공 포로 석방,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그리고 4.4.5입 개헌을 살펴봤고요. 북한은 박헌영 숙청, 전후복구 3개년 계획, 마지막으로 주체 사상의 태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 조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시작한 거 감이 잡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